제130장 분별의 방법. 시간 1940년 주일. 장소 미상. 창세기 15장 1절에서 4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창세기 16장 1절, 15절.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2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갈라디아서 4장 23절, 29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빛이 있어야 자신의 실제 상황이 어떠한가를 압니다. 만약 빛이 없이 다만 자신의 지혜와 생각으로 추측하고 분석한다면 착오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분별하는 방법은 외적으로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인 빛비춤이 필요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빛을 주사 그분이 믿는 이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가를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누는 것은 영과 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영에 속한 사람과 혼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은 오직 영과 혼의 분별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문자의 분별이 있을 뿐 아니라 기능의 분별도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영은 퓨누마이며 혼은 푸시케입니다. 이 두 단어는 히브리서 4장에서는 명사로 쓰이고 고린도전서 2장 중에서는 형용사로 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산혼이었으며 산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네페시, 헬라어의 푸시케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질은 혼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 안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분이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혼이 있고 영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할 수 있음과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여 생활한다면 이 사람은 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혼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일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영에 속한 일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영에 속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에 속한 것과 혼에 속한 것은 완전히 다른 두 영역입니다. 성구사전에서 우리는 수백 곳에서 영과 혼의 분별에 대해 말한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영에서 근심하여 또는 영 안에서 기뻐하며 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어떤 곳에서는 또 혼 안에서 근심하고 또는 혼 가운데 기뻐하며 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곳을 읽을 때 양자의 기능이 동일한 것에 근거하여 혼과 영을 합하여 한 가지 일로 여깁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고 당신도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당신이 나이고 내가 당신이라고 말한다면 이런 말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때의 혼의 기능이 영의 기능과 유사하긴 하지만 혼의 기능은 신성한 일과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은 혼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영과 혼의 기능은 비록 어떤 때 동일할 수 있지만 그것들의 영역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를 묻지 않으시며 또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기뻐했는가, 근심했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혼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영에서 나온 것인가만을 묻습니다. 사람은 일이 잘 되었는지에 근거하여 분별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어떤 믿는 이들은 영이 한 것을 혼도 할 수 있고 혼이 한 것을 영도 할 수 있다는 성경의 기록을 보고 영과 혼은 결코 분별이 없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를 낳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86세 때 여종 하갈로 하여금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혈기로 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14년 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삭을 낳았고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사라와 이삭, 이 두 모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그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까? 이 둘이 대단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분별은 갈라디아서 4장에 이르러 비로소 분명하게 설명됩니다. 사람들은 아들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낳았는지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것인가 아니면 혈기로 낳은 것인가? 하나님은 이 아들의 근원을 중요시하십니다. 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독립적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둘은 표면적으로 비슷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매우 다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가 동일하지만 하나님은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물으십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믿는 이들 사이에서도 이런 분별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평상시 생활 가운데서 나는 영 안에서 하는가, 혼 안에서 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좋은 것인가, 좋지 않은 것인가, 결과는 어떨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전에 한 유명한 중학교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했었는데 결과가 아주 좋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며 또한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밖으로 아주 흥이 났지만 내 안에서는 풍선에 바람이 빠진 것 같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나는 그곳을 떠난 후에 한 동역자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내가 가서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한 형제가 나를 찾아왔는데 나는 그가 나를 두려워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겸손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그의 겸손이 많은 힘을 들인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혼에 속한 것입니다. 나는 그가 만들어낸 겸손이 혼에 속한 것임을 가련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겸손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가령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의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해 겸손하다면 어쩌면 자신조차도 그가 아주 겸손하다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사람은 얼굴에 화장을 해야 거울에 비춰보고 만약 화장하지 않았다면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옷에는 여호와께서 그와 말씀하심으로 얼굴에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에 속한 인내는 사람의 힘을 소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나온 인내는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두 자매는 어떻게 사람들과 왕래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 대해 동정이 없었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들은 후에 마땅히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사람을 욕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보다 쉽다고 느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으로 그리스도인임을 가장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혼에 속한 성분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혼에서 나온 모든 것이 악한 것임을 보아야 할 뿐 아니라 더욱 혼에 좋은 것까지도 악한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혼의 악함이 정죄받아야 하고 혼의 좋음도 정죄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부자연스러운 좋음만이 거짓이 아니라 심지어 자연스러운 좋음도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미덕이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미덕을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항상 천성적인 미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대신합니다. 우리는 이 혼에 속한 좋은 것을 제하는 것이 천성적인 나쁨을 제하는 것보다 더욱 어렵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천연적인 것은 유한한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은 무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인내는 유한한 것인데 마치 당신의 손은 단지 백금만 들을 수 있고 더 많으면 들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인내도 이러합니다. 만약 주님이 주시는 인내라면 당신 자신도 기이하게 여길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는 영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혼에 속한 것인가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만약 모른다면 당신이 묻는다 할지라도 모를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빛 비춤이 필요합니다. 거짓된 미덕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는 것이며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영에 속한 것을 대체할 수 없고 결국 훼파되는 날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갓 구원받았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느끼며 그 시기는 그에 대해 말하자면 마치 황금시대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지나갈 때 그는 당초의 처음 상태에서 하락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러한데 왜 이러합니까? 그가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자신은 혼에서 나온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영의 성분은 아직 지위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허다한 좋은 행위가 다 당신 자신에게서 나온 것임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때문에 어떤 때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 당신에게 임함을 통해서 당신에게 자신이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때 당신은 주님을 앙망하게 되고 어려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비록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고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인내하며 당신의 외적인 행위는 여전히 예전과 같지만 이런 미덕들의 근원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다른 일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기초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축한 것입니다. 많은 믿는 이들은 무엇이 금과 은과 보석이고 무엇이 나무와 풀과 짚인가를 묻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금과 은과 보석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임을 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이며 또한 아버지의 영원한 은혜와 아들의 십자가의 구속과 성령의 온전케 하는 역사입니다. 나무와 풀과 짚은 모두가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마치 나무와 풀과 같으며 짚은 알곡을 떨어낸 퇴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에게 어떤 일들을 하는가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 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를 물으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결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주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으며 우리가 물 한 잔을 소자에게 줄 때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일은 하나는 영에 속한 것이고 하나는 혼에 속한 것입니다. 모든 금과 은과 보석은 다 땅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며 광산에 묻혀 있는 것으로 반드시 광산의 깊은 곳으로부터 파내서 채취해야 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을 얻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짚은 땅에서 자라며 우리가 손만 내밀면 아주 쉽게 얻습니다. 느낌을 의지해서 오는 것은 한순간이며 얻을 수 있지만 영적인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재물을 드리는데 그의 마음이 일단 감동을 받으면 그의 느낌을 따라서 그는 곧 재물을 드리게 되지만 이 드림에는 영적인 가치가 별로 없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 전파와 설교에 대해서도 우리는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복음 전파와 설교가 앙망함과 기도와 교통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재주가 좋거나 비유를 많이 기억해서 설교하는데 그것은 나무와 풀과 짚입니다. 어떤 형제는 스팍스 형제가 아벨과 가인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설교는 무슨 특별한 것이 없다. 어디에서도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나 자신도 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으로부터 온 설교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설교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설교가 당신의 영 안에서 나온 것과 혼에서 나온 것은 효과도 다릅니다. 설교의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말한 것이 아주 특별한가, 아주 신기한가,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말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설교의 중요한 것은 근원에 달려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영을 만졌다면 그의 설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지게 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만진 것이 혼이라면 그의 설교는 사람들로 그 자신을 만지게 합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 앞을 지나갔을 때 그 여인은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 수넴 여인은 결코 엘리사가 성경 해석가나 도덕가나 예언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말재주가 아주 좋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기묘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 속에서 하나님을 만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이 유창하지 않고 설교하는 말도 들을만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요.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우리는 영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혼에서 나온 것인가를 분별합니까? 사실상 이것은 우리의 연구, 분석, 판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빛이 비칠 때 당신 안에서 알 수 있을 것이고 보게 될 것입니다. 분별의 힘은 안에서부터 나와야 하며 분별의 힘은 외적인 관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에게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에 의해 어지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는 이 안에 분별을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외적인 고침만을 의지하는 것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기도. 주여, 이상의 말들을 당신의 축복하소서. 만약 당신의 축복이 없다면 이런 말들은 당신에게 다만 허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말들을 깨끗케 하소서. 사람은 실로 당신을 위해 일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고 다만 아버지가 하신 것을 보고 행하셨을 뿐입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와 힘씀은 다 성령이 사람 안에서 운행하신 것에 근거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를 허망한 생각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더욱더 운행하시기 원합니다. 이 말들을 들은 사람 모두에게 내적인 빛비춤이 있게 하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무엇이고 영에서 나온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